출애굽기 78번 메시지 언약의 피 첫 번째 출애굽기 24장 8절은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고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에 나타난 언약의 피라는 용어에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또한 주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언약의 피라는 용어에 친숙한 사람들도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천연적인 사람의 마음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어떤 것들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과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이런 것들과 부딪히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런 것들을 읽을 때 인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피 같은 경우입니다. 모세가 24장 8절에서 왜 언약의 피를 말했습니까? 주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서 주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8절에 대한 언급처럼 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은 새 언약을 말합니다. 이것은 옛 언약의 피가 있는 24장 8절과 새 언약의 피가 있는 마태복음 26장 28절과 누가복음 22장 20절을 가리킵니다. 구약과 신약 둘 다의 피가 필요합니다. 나는 우리 중 다수가 그 피가 언약의 피라는 사실에 감동되었으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피가 구속하는 피, 정결케 하는 피, 거룩케 하는 피, 대적을 이기는 피임을 깨달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피가 또한 언약의 피라 불리는 사실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의 제정 언약의 피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 전에 출애굽기 24장에서의 율법의 제정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 율법은 하나님에 의해 그들의 대표인 모세를 통해 공포되어 이스라엘 자손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모세는 우리가 천연적인 관념에 따라 기대한 것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율법을 제정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도록 책임지우는 대신 모세는 제단을 세웠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제단은 희생제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제물이 율법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율법이 희생제물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율법을 제정할 때 제단을 세웠습니까? 제단은 구속과 끝냄과 대치의 필요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타락했고 죄있고 부패하기 때문에 구속과 끝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대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또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대표하는 열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런 기둥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제단에서 구속되고 끝나고 대치된 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간증이 될 수 있음을 가리키거나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은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라고 말합니다. 8절에 의하면 모세는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리고 언약의 피니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 피는 제단에 바쳐진 희생제물에서 나온 것입니다. 율법을 효력있게 제정한 것은 그 피였지 제단이나 기둥들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은 제단에 바쳐진 희생제물에서 나온 피에 의해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희생제물이 있는 제단은 율법의 제정을 위해 피를 산출했습니다. 율법의 제정이 있어서 피가 초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단이나 기둥들이나 희생제물이나 피는 율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제정할 때 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했습니까?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관계 있습니다. 율법을 명하신 하나님의 의도. 앞에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이 명하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타락하고 죄있고 부패한 백성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백성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할 의도가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지키도록 기대하고 있는 줄로 여겼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은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7절에 따르면 백성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다른 의도를 봅니다. 율법을 명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을 받은 백성의 의도와는 달랐습니다. 이러한 두 의도는 서로 부합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명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면 대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명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의 택함 받고 구속된 백성들에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간증이라 불리우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간증인 율법은 하나님의 사진이요 묘사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그분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이 타락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 있고 부패한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의 구속이 필요합니다. 구속하는 피를 통해서만이 그들은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습니다.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에게 인도되어 그분을 접촉한다면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입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접촉할수록 하나님을 더 주입받게 됩니다. 구속하는 피와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 자손의 대표인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고 꽤 오랫동안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구속하는 피가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타락하고 죄 있고 부패한 사람이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을 참을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모세를 완전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는 타락하지 않았고 죄가 없고 부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모세도 다른 이스라엘 자손과 똑같이 타락했고 죄 있고 부패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40일 동안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속한 피를 보셨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피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모세에게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와서 머물도록 허락하게 한 기초였습니다. 이것은 구속하는 피 아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성막과 바깥들의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구속하는 피를 통해 나아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쉬운 자를 얹은 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괴를 덮고 있는 쉬운 자에 계셨습니다. 율법은 괴 안에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진설병과 금등대와 분향단이 있었고 바깥들에는 노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성소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지 않았고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 쉬운 자 앞에 서는 것은 더더욱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쉬운 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에서 말한 은혜의 보좌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갈 수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쉬운 자를 접촉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행함에 따른 벌은 죽음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호는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분향할 때 그들은 제단의 것과 다른 근원에서 취한 불을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 누가 지성소에 들어가 쉬운 자를 만질 자격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행할 유일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바깥들에 있는 제단에서 구속하는 피를 가져온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속죄제의 피가 제단에 뿌려졌습니다. 그런 다음 이 피를 지성소 안으로 가져가 쉬운 자에 뿌렸습니다. 언약에 핀 이 피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의 임재 안으로 이끕니다. 반복하거니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게는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거나 준수하도록 할 의도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의 의도는 하나님이 놀라운 분임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의도는 그들에게 그분이 거룩하고 의롭고 빛과 사랑이 충만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백성으로 하여금 그분이 거룩하고 의로운 빛과 사랑의 하나님인 반면 그들은 모두 불의하고 속되고 미움과 거짓으로 가득함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의도였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제약되고 타락한 상태를 깨닫는다면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속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구속을 통해 구속받은 죄인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그분이 주입되도록 머물게 될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모세의 체험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타락하고 죄있고 부패한 사람이지만 피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되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으로 주입되어 하나님의 반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 피부가 빛났던 이유입니다. 그는 그의 안에 주입된 하나님의 요소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 주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사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자손 모두를 그분 자신의 그러한 반사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성한 경륜의 기본 원칙.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의도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율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무리 어리석고 무지해도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율법을 제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하고 죄있고 부패했으며 하나님의 구속과 사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을 구속하여 그들의 죄들을 용서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구속과 사함을 영접한 후 구속하는 피는 그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그분을 접촉하고 그들 안에 영접하고 그분의 어떠함이 반사인 하나님의 간증으로서 기둥들로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우주 안에서 역사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이 신성한 경륜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성경은 첫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타락하고 죄 있고 부패하고 전적으로 절망적이고 무력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 구속을 이루셨고 그분의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분의 임재 안으로 이끄는 데 유용합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께 돌이켜 그분의 구속과 사함을 영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약에 있는 계시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릴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 안으로 이끌리는 것입니다. 오 구속하고 정결케 하는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끕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누리고 그분을 먹고 마시는 기초와 위치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결국 우리는 그분의 산 간증인 기둥들이 될 것입니다. 기둥들이 되는 길.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의 기둥이라고 말할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렇다. 나는 타락 있고 죄 있으며 부패한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보혈이 날 구속하여 하나님 안으로 이끌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둥이 되었다고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당신에게 지금 그러한 선포를 할 만한 확신이 없더라도 영혼 가운데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간증하고 반사하는 기둥임을 선포할 담대함이 있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기둥이 되는 길은 누림의 길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먹고 우리의 생수로 마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그분을 누리고 그분으로 조성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에 따른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율법의 제정은 온전히 하나님의 경륜을 따른 것입니다. 원칙은 성경 전체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복종하겠다고 약속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 같이 오늘날에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이 말한 것을 복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는이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이 말씀 안에 계명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에서 바울은 아내들에게 그들의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며 남편들에게 그들의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그의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나 진실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는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자기 아내를 참으로 사랑하는 남편이나 자기 남편을 참으로 순종하는 아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아내가 고집세고 반항적이며 모든 남편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계명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계명들을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성경 안에 계시의 비단에서 우리가 타락했고 죄있고 부패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영접할 수 있도록 깨닫고 믿고 굴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가 우리를 삼일 하나님 안으로 이끌며 우리는 기둥들이 되도록 그분으로 주입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둥들만이 그의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그의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기본 관념을 보았습니다. 이 관념은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 반포된 율법은 그분의 백성으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알고 그들 자신을 소극적으로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들 자신에 대한 합당한 인식을 가질 때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속을 영접할 것입니다. 구속하는 피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려져 하나님의 주입을 받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산 간증과 반사의 기둥들이 되었습니다.